피아노 반주, 제대로 된 반주도 없는 가운데서 이 정도의 중창의 소리를 낼수 있으면 정말 할렐루야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오는 그 4월 16일인가요? 주보로 봅시다. 4월 9일이네요. 9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때에 우리 나 시스터즈께서 다시 한번 우리 특송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빈약한 저희 이 교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될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의논해 보시고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그 남가주 한인 사회와 또한 우리 교계에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던 한인교회 전도사 가족의 죽음에 대한 비극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LA 지역 한인 전도사 가족 살해 후 극단 선택. 생활고 처지 비관 극단 선택. 이 같은 제목들로 올려진 그 여러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은 목사 고시를 여러 번 실패하고 그로 인한 좌절, 그리고 경제적인 심한 어려움으로 인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가운데서 아마도 부부싸움 중에 이 같은 끔찍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 의하면 전도사는 평소 매우 활달했답니다. 교인들과도 잘 지냈고, 또한 인꼬부부로 알려질 만큼 그 부부의 관계도 남달랐다는 것인데, 결코 쉽지 않은 이 인생의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서 분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름 신앙으로 이겨내면서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하던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었을 것이라 여겨지기에, 또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기에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욱더 놀랍고 안타깝고 충격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더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극단 선택이라고 하는 무섭고도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사건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고통과 고난들에 대한 이야기, 아픔과 고초와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일들 말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결코 먼 이웃이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게 닥쳐오고 있고, 또한 그래서 우리는 필히 겪어야만 하는, 넘어가야만 하는 인생의 아픔과 고난의 이야기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들은 whether we like it or not,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될 것이라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sinned against God, 범죄한 이후부터는 이 세상에서의 그 고통과 고난은 우리 인생의 필연적인 것이 되어버렸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또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끝이 나고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평강 속에서 살아가게 될 바로 그날 말입니다. 바로 이 그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판모섬 감옥에 갇혀있던 중에 하늘의 신비한 그 현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경험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Everything is new. Everything old has gone away. 이 은혜 넘치고 소망 가득 찬 요한 계시록 말씀의 은혜를 받은 한 복음 선가자는 노래합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같이 불러볼까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끝이 나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속히 오시려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경의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의 마지막 구절 바로 전절, 거기에서의 사도 요한의 외침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Maranatha! Maranatha! Come, Lord Jesus! Please come, Lord Jesus! Maranatha,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인생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특히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이 육체의 가시로부터 고난과 고통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깨달음을, 또한 깊은 깨달음의 답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주었던 그 육체의 가시로부터 I want to be freed! 해방받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던 중에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담겨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교훈을 깨닫게 되었던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있는 그 가시와 환란은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깊은 진리의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So that I don't become conceited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우리로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가장 증오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는 그 교만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마치 내가 내 삶을 좌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교만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증오스러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 가운데서 이 사탄의 하수인과 같이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인생의 가시와 고난들이 알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놀라우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었다고 아, 나의 그 고통이, 나의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다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겸손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하고 나서도 그 교만 때문에 버림받을 수 있는 그 위험에서 나를 방어해 주시는 은혜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시와 고난은 그냥 볼 때는 우리의 신앙의 눈과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볼 때는 화만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영적인 눈을 떠서 올바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깊은 영적 안목에서의 복이요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된다고 바울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픈 가시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의 가시들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No, there is no one.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로 인해서 주님 지금 당장 제거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들은 무엇입니까? 그 가시 중에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 제목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깊숙이 박힌 가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는가 하면 나의 영혼을 찌르는 가시도 있고 나 개인을 찌르는 가시도 있는가 하면 나의 가정 전체를 흔들어대는 가시 그리고 또는 일시적으로 시한적으로 찌르는 가시가 있는가 하면 죽는 날까지 깊이 박혀서 뺄 수 없는 정말 심히 고통스러운 그런 가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런 가시들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한 나의 가시는 남의 가시들보다 훨씬 더 아프고 고통스럽고 깊다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시들 내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한 불평불만과 불행 가운데서 살아갈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사도바울이 발견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기쁨 가운데서 넉넉하게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가시들이 있었을까?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쓰고 기독교의 신앙을 체계화시킨 정말 위대한 사도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평생을 가시밭 속에서 모진 가시에 찔리면서 아픔의 삶을 지나온 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게는 심한 눈병이 있었다고 알려지죠.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글을 쓰고 또한 끊임없이 전도 여행을 감당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안경을 쓸 수 없었다. 먼 것이 보이지 않고 가까운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도 눈이 안 좋다는 것은 치명적인 가시였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키가 너무 작은 것이 늘 고민이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생각할 때 아마도 바울은 곱사등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little, 작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거기는 정신적인 고통이 그 가시가 더 아팠습니다. 바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비난과 아픔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나의 형제였습니다. 나의 동료였습니다. 같은 지식인이었습니다. 종교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최고 이단으로 여겨지는 이 예수교를 위해서 앞장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그들은 엄청난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도 바울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호시탐탐 그를 죽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이 정신적인 나의 동족이요 나의 친구요 나의 모든 것이었던 이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그 생각 속에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그의 정신적인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벌의 삶 가운데서 온갖 고통과 고난의 가시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바울은 바울인지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천막 수리할 도구들을 짊어지고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여행을 긴 전도여행을 감행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고요? 많은 세월들이 흘러가니까 자신의 육신도 힘들어지고 또한 많은 것들이 누적되면서 그 인생의 가시들이 점점 더욱더 크게 느껴져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던 그 바울의 주변에 이렇게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모함과 시기와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인생의 가시가 되어서 찔러 왔다는 것인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인생 가운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의 예외도 없이 우리 한 사람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늘 그런 말을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신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 높은 곳에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신방했습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한 대화 나눈 가운데 아무도 없으니 그때 자신의 고민을 말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 때문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 밖에서 보면 She has everything. She has everything. 그런데 그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자라고까지 불렸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인생 가운데서 찌르는 이 가시들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수차례씩이나 부르짖으면서 간구했던 것인데, 오 주님, 제게 있는 이 가시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시들을 제발 제 인생에서 조금 멀리해 주십시오. 아마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미 죄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서 전파하고 목숨의 위험을 다하면서까지 헌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만약 자신에게 이 같은 육신의 가시로부터, 자신의 인생의 가시들로부터 해방될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훨씬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Very logical, very persuasive,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기도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렇게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인데, 그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도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않았다는 것입니다. What kind of God is he? 도대체 어떠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같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는 또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시들을 제 삶 가운데서 멀리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껴질 그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다 보니까, 세어보니까 정말 간절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 세 번 소원 기도를 올리게 되었던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That's what he thought.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드디어.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대답이 바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것인데, 9절 말씀입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your weakness. 바울은 아마도 헛웃음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은혜가 족하다니, 도대체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무엇이길래 아무리 돌아봐도 내 인생은 정말 나를 찌르는 이 날카로운 가시투성이뿐인 것 같은데, 내가 받은 은혜가 도대체 뭐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혼란 가운데서 잠시 생각하며 잠겨있던 바울에게 성령께서 정말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 삶 가운데서 늘 존재해왔던 그 가시들이 이때까지 나에게 엄청난 아픔과 고통만 준다고 생각했던 그 가시들이, 그래서 제발 그 가시들만 제거되면은 내 인생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해서 훨씬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시들이 성령님의 허락하시는 깨달음 속에서 깨닫고 보니 글쎄 그 가시드야말로 바로 연약하고도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은혜의 근원이었다. 은혜의 발판이었다는 그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가시들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족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깨달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삽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같은 큰 깨달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와 신앙의 마음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와, what a change! 엄청나게 변했죠.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무엇합니다? 미친 사람. 세상이 볼 때는 미친 거죠. 누가 나를 때리는데 기뻐하다니. 누가 나를 찌르는데 기뻐하다니. 그런데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에게는 저 말이 이해가 된다는 사실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수성가한 50대 한 남자가 유럽 여행을 하던 중에 자신이 암에 걸려 있어서 1년을 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의 그 좌절, 절망, 자포자기 속에서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보니까 자신이 이때까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했던 잘못된 행위들과 또한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 때문에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망각하며 살아왔다는 그 후회와 함께 이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헛되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어릴 때부터 자기를 정성껏 키워주었지만 오랫동안 찾아뵙지 않았던 stepmother, 계모를 찾아가서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찾아가서 하룻밤을 함께 지내면서 정말 아름다운 형제의 우애를 되새겨봅니다. 또한 전쟁터에서 사귀었던 옛 친구를 오랫동안 찾아보지 않고 있었는데 같이 방문을 해서 함께 추억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귀에는 죽은 아내가 들려주었던 전도서의 말씀이 생생하게 생각이 난 겁니다.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엇하도다 헛되도다. 이 전도서의 말씀이 생생하게 울려나면서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은 오로지 자기 자신과 두 딸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다시 보니까 인생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고 사랑의 폭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정이 가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폭은 훨씬 더 넓은 것이며 또한 창조주가 준 그 시간은 It was a precious gift.
gift.
귀중한 선물이었다는 그 진리와 신앙을 조금씩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주인공은 그렇다면 앞으로 나의 남은 생을, 몇 달밖에 남지 않은 나의 생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진지한 고민과 질문을 던지면서 이 영화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인공의 닥쳐온 암이라는 불치병은 분명 그 인생에 있어서 말로 다 표현할 수만큼 말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또한 환란의 가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그가 이때까지 생각 없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고해보며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너무 정신없이 쳇바퀴를 돌리며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에서 잠깐 그 인생의 쳇바퀴를 멈추고 이때까지 땅만 보며 돈만 보며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눈을 들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큰 가시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냐고요? 주님, 나의 인생의 이 가시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시들을 내 인생에서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반드시 그 아름다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가시들 가운데는 오늘 말씀에 이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족한 은혜의 가시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는 제거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나 인생의 이 가시들이 나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믿음과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불평, 불만 속에서 고통과 고난으로만 여겼던 우리 인생의 가시들을 신앙의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